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납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미숙아가 태어나는 몇 가지 원인은 알고 있지만 미숙아가 너무 빨리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장애라든가 죽음을 막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미숙아 현상과 관련된 의문점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헨리 렉은 3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헨리는 형 올리버 그리고 아버지 폴과 노는 걸 좋아합니다. 헨리는 또 엄마 세라가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헨리는 살아남으려고 사투를 벌이던 미숙아였습니다. 다행히도 헨리는 살았지만 역시 미숙아로 태어난 동생 베넷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의 엄마 세라는 당시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예정 시기보다 훨씬 빨리 태어난 미숙아는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엄마 뱃속에 자리 잡은 지 37주가 안 되는 기간에 출생하는 아기를 미숙아로 규정합니다. 관련 연구들은 자궁에서 보내는 기간이 짧을수록 생존한 신생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조산하면 아기의 시력과 청력, 그리고 호흡 기능뿐만 아니라 뇌에도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숙아였던 헨리는 주기적 폐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헨리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당시 헨리는 생명을 두고 다시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엄마 세라는 회고합니다.
이런 폐질환 때문에 헨리와 우리 가족에게는 특히 겨울이 정말 좋지 않은 때입니다.
의사 앨런 구트마커 씨는 미국 국립의료원에서 미숙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트마커 씨는 미숙아가 왜 나오는지 과학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미숙아를 초래하는 원인 대부분을 우린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원인을 모르니까 미숙아가 나오는 걸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도 없죠.
많은 과학자는 미숙아 출생에 유전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헨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통 남자 신생아가 여자 신생아보다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트마커 씨는 이런 미숙아 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 보건 관련 조직들이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We think the time really is now for this kind of more coordinated effort.
전에 없었던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갖고 국제사회가 미숙아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국제단체인 소아마비 구제모금운동도 이런 노력에 앞장섰는데요.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맥카페 박사는 자신들의 노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미숙아 1,500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 가운데 100만 명의 미숙아가 목숨을 잃는데요. 우린 이런 현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헨리의 엄마 세라 렉시도 물론 이런 노력을 지지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하늘나라로 간 베넷에게 일어났던 증상을 쉽게 고칠 수 있기를 원해요. 과학자들이 미숙아 현상을 해결해서 제 가족이 겪었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진과 지진 해일인 쓰나미, 그리고 화산, 이런 자연재해는 지구에 사는 인류를 위협하는데요. 최근엔 여기에 소행성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다룬 딥 임팩트나 아마겟돈 같은 밈 영화들이 최근 10수년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5일 러시아 중부 첼랴빈스크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위협적인 상황을 실제 목격했습니다. 당시 첼랴빈스크에 운석이 떨어져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운석은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켰던 운석이나 1908년 시베리아에 떨어져 산림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불살랐던 운석, 그리고 5만 년 전에 지금의 미국 애리조나주에 떨어져서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시 전체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분화구를 남겼던 운석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태양계 안에 있는 소행성으로 알려진 것이 약 만 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태양계 안에서 지구 근처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믿는 소행성 100만여 개의 1%도 안 됩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라세 타이슨 씨가 운석처럼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대기권에서 폭발하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타이슨 씨는 소행성과 관련해서 같은 걱정을 하는 우주탐험협회 소속 천체 과학자들을 초대했는데요. 전직 우주비행사인 토마스 존스 씨도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하면 즉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뿐더러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수십억 명이 굶어 죽을 겁니다. 아주 작은 소행성이라도 도시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죠.
미네랄이 풍부하고 어두운 색을 지닌 암석 덩어리인 소행성은 태양 빛을 반사하지 않아 지구에서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주 공간에 있는 망원경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들은 소행성이 흡수한 태양열을 가려낼 수 있는데요. 적외선 감지기와 위치 추적 장치, 그리고 교신 장치로 가득한 먼 우주 감시 망원경이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먼 우주 감시 망원경 계획은 전직 우주인 에드워드 루시와 소행성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B612 재단의 구상인데요. 이 망원경은 오는 2018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에드워드 루시는 감시 망원경이 대단한 성능을 가졌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보다 10배나 먼 거리에 있는 조개탄 하나를 검은 하늘에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망원경이 고성능입니다.
소행성이 포착되고 진로가 확인되면 위성이나 고속으로 비행하는 물체를 쏴서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의 진로를 살짝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핵폭탄을 터뜨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1957년에 하늘이 폭발하는 날이란 영화가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는 상황을 그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영화 속 내용이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업체에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독수리가 발전소 시설에 부딪혀 죽는 것을 회사 측이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풍력발전소라고 하면 보통 대형 날개를 연상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이런 날개에 부딪혀 죽는다는 건가요?
날개뿐만이 아니고요. 기상 관측 시설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선이나 발전시설에 감전돼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발전기 날개에 부딪히지 않더라도 주변을 날다가 공기압 때문에 내부 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발전소가 들어서자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새들이 둥지를 포기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새들이 먹잇감 때문에 풍력 발전기 날개에 자주 부딪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몇 년 전에 영국 러프버러 대학 연구진이 야간과 여름철에 새와 박쥐들이 풍력 발전기에 빨려 들어가 죽는 일이 많아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곤충들이 대부분 흰색이나 회색으로 칠해진 발전기를 잘 보지 못해 부딪히면서 그 결과 곤충들을 쫓던 새와 박쥐 역시 발전기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흰색과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노랑, 하늘색, 빨강, 자주 등의 색깔로 칠해진 카드를 13m 높이의 발전기 날개 옆에 무작위로 배치해놓고 벌레들이 어떤 색에 이끌리는지 관찰했는데요. 노랑을 제외하고는 순백색과 밝은 회색이 가장 많은 벌레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벌레가 가장 이끌리지 않는 색깔은 자주색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풍력 발전소가 새의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새가 풍력 발전기에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한 방안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발전기 날개 수나 날개가 돌아가는 속도만 줄여도 이 죽는 새의 숫자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이 새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서 풍력 발전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